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5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본론 뒷부분, 그러니까 후반부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 전반부에서는 성도가 약하고 부주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지금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여하튼 뭔가 좀 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보다 연약한 사람, 너보다 연륜이 없는 사람, 또 믿음의 수준이 높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회적 기준을 놓고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너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었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정답이고 이게 복음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 없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초점이 아니고 원래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또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뭔가를 좀 갖고 있는 사람이, 연륜이 있는 사람이, 신앙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벌써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장로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야,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분자에 대해서, 내일 이제 조금 더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분자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난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장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처럼 해라 이겁니다. 나처럼 해라. 아마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겼는지 다들 상세하게, 우리보다도 상세하게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고난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은 영광스럽지 않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영광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명령 듣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명령을 했는가? 2절과 3절에 보시면 명령이 나오고요. 그 명령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태도가 나옵니다.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절을 보세요. 명령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목자가 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맨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 이제 대답을 하죠.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양을 치라고 하셨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건 둘 다 다르게 표현하면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라. 다른 사람들을,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되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썼지만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목자로서 섬겨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네 양떼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양떼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너희 중에 있는 양물을 치되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있는 양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양물이 이렇게 표현해야 맞겠죠. 근데 울타리가 누구냐면 너희예요. 너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요 공동체, 요 교회, 이게 이제 양무리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섬겨야 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어떤 분이 장로로 선출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를 가면 장로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섬기라고 장로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면 당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일을 맡지 못하죠. 다른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려면 다시 선거해야 됩니다. 다시 투표해서 다시 뽑히는 거죠.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갖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양떼만 책임지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만 제가 이렇쿵 저렇쿵 잔소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하지 다른 교회를 가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제 지도를 받아라. 또 다른 뭘 물어보고 가면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라. 뭐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니. 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해주긴 하겠지만 뭐 겉절이로 하는 것이니까 그쪽 교회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해요. 사실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그게 이제 내 양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죠. 자 그러면 이 목자가 되어 양을 치라고 하면서 어떻게 양을 치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 세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될 때에는 스스로 내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모습으로 해야지 돼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 기꺼이 하라고 하는 말은 열정적으로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거는 목회자나 또 여러 종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아무런 이윤도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뭐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또 기꺼이 하라는 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받는 돈만큼만 해야지. 이런 태도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100만 원 받으니까 100만 원 어치만 하면 돼. 나는 10만 원 받으니까 10만 원 어치만 하면 돼. 이런 태도로 하지 말라.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두 번째 이게 태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명령하고 권위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고 잘 섬겨주고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명령 자체입니다. 목자가 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 명령에 못지않게 어떤 태도, 어떤 방법, 어떤 모습을 갖고 그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감당할 때는 이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잘 견지해야 됩니다. 뭐 이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본성대로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하고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는 이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들도 목자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그 아이도 나중에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교사를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섬김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목자가 됐을 때에 어떤 것이 목자의 모습인지를 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딸은 계속해서 딸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엄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섬겨주고 잘 목양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이런 태도만 하면 되느냐 사실은 이 세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종류의 태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상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은 거죠. 그럼 어떤 태도들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자원함으로 하셨습니다. 또 기쁘게 하라고 했죠.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이 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본이 되어주셨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 나오는 세 가지로 당연히 해야 되고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 4절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목자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얻게 되는 상급인데, 결국 얻게 되는 상급, 목적, 결과는 내가 섬겼던 양떼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또 지금 당장 누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주님께서 오셔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비단 장로만이 아니라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내용들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그래도 나이 50 넘으신 분들 뿐이잖아요. 조금 더 올리지 못한 건 한 사람 때문이지 다 나이 60 넘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알르니 죽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뒤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참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이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고 아이고 애썼어 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다른 성도들도 그게 뭔 뜻인지 몰라도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한 번씩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했었어 나도 기도하고 있어 이러지 권사님들이 흥, 칫, 뿡 이러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 흥, 칫 이렇게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앞서 나가는 귀한 양들로 불러주셨으니까 본이 되어주고 열심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래서 주님께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한량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가사에서도 고백하듯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귀한 목자 역할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살리는 일들이 되는지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지를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뼛속 깊이 내가 목자로 부름받았다는 생각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찌하든 교회를 잘 섬기는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이름 없이 교회를 섬겼던 이름 없이 다른 성도들을 돌보아 주었던 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역할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니다.